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미국을 만나다가 방송됩니다.
까맣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달콤한 것 하면 혹시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초콜릿일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그 유명한 허쉬 초콜릿이 처음 만들어진 펜실베니아 허쉬타운에 와 있습니다. 윌리 원카가 나오는 게 아닐까 내심 기대도 해보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윌리 원카 대신 활기찬 허쉬 캐릭터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휘적이며 돌아가는 초콜릿을 보니 금방이라도 차에서 내려서 직접 맛보고 싶은 기분이 들었는데요. 초콜릿을 만드는 과정을 보는 것은 마법을 보는 것 마냥 최면에 걸리는 것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초콜릿으로 스무더 만들 수 있죠. 그레이엄 크래커 두 개 사이에 초콜릿과 구운 마시멜로를 넣어 먹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허쉬 초콜릿 공장을 방문하셨을 때 꼭 해보셔야 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스무어 만들기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스무어를 만들어 봤는데요. 스무어가 다른 데서 직접 만들어 먹던 것보다는 훨씬 큼지막한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도 둘이 나눠 먹기에 충분한 양 같아 보입니다. 아, 진짜 맛있겠다. 그냥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쇼핑은 언제나 즐겁지만 허쉬에선 특히 더 달콤했습니다. 곳곳에 허쉬의 브랜드가 담긴 의류와 기타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제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제품이나 다른 데선 없는 한정판도 있었는데요. 이 때문인지 가족 단위 방문객도 많이 보였어요. 저도 다 먹어보고 싶었지만 자제해야 했습니다. 펜실베니아의 대도시를 조금만 지나가면 랭거스터시처럼 탁 트인 시골 풍경이 보인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는데요. 스트라스버그 스쿠터스에서 저희 투어를 맡아줄 마크를 만났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옷 입는 스타일로 알아볼 수 있지만 그 외에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심플한 삶을 추구하고 전기와 기술을 멀리하며 말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생활 방식을 지키는 분들이에요.
This is a schoolhouse. It's a one-room Amish schoolhouse. So the Amish go to school up until the 8th.
여긴 학교입니다. 교실 하나에 작은 아미시 학교죠. 아미시 사람들은 8학년까지 학교를 다녀요. 15살까지 주에서 지정하는 필수 교육을 받는 거죠. 15살이 되면 정식 교육은 마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시골 마을을 달리니까 뭔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농촌의 삶을 조금 느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가 이제 그 아미시 가족분들이 운영하시는 농장 이제 집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Well, we are at the home of John and Rebecca. We'll take our little tour around the property. So come on with me.
여긴 존과 레베카의 집입니다. 집 주변을 잠시 둘러볼게요. 절 따라오세요.
So this is Rocky, and Rocky is a Shetland. This is the kind of
이 친구 이름은 로키라고 하고요. 셰틀랜드종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말 타는 법을 배울 때 이 말을 탄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보통 운송 및 교통수단으로 스탠다드 브레이드 종이나 쉐들 브레이드 종, 모르건 종, 더치 하네스 종을 이용해요.
This is a buggy. Have you guys ever been inside a buggy? Yeah, climb in.
그리고 이건 버기라고 합니다. 버기에 타본 적 있나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One thing I forgot to mention about the buggies, you'll notice how well built they are.
버기에 대한 설명 하나를 빠뜨렸는데요. 버기는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졌어요. 아래를 보시면 위시본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죠. 위시본 서스펜션이라는 건 이렇게 마구 흔들려도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So in addition to the horses, you'll also see some chickens floating around. They help to feed the family with the eggs.
그리고 말뿐 아니라 닭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닭이 낳은 달걀은 식구들의 주된 식재료죠. 양이랑 염소도 있고요. 양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양이 하는 일은 목초지에 풀을 뜯는 거죠. 이 녀석들은 하루 종일 풀 먹는 게 일이에요.
아, 되게 평화롭고 이 지역이 되게 좋아요. 막 양도 있고 개도 있고 말도 있고 되게 그런 것들이 여기도 말이 바로 뒤에 지나가네요. 되게 진짜 자연에 온 것 같고 되게 평화롭고 좋아요.
They are blueberry farmers. If anybody does want to pick blueberry.
여긴 블루베리 농장입니다. 블루베리 따보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이제 제가 이 아미시 가정분들이 운영하는 블루베리 농장에 들어가서 블루베리를 직접 딸 건데요. 어디 보자. 맛있는 블루베리들이. 감독님, 이거 블루베리 숨어 있는 거 좀 보세요. 진짜 맛있겠다. 한국의 블루베리 되게 좀 그래도 비싼 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블루베리를 직접 따면 이 사이즈가 3불이에요. 난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아까 저 뒤에 보니까 이분들이 직접 따신 과일로 집에서 만든 이런 수제 잼을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딸기 잼을 하나 샀습니다. 얼마나 맛있을지 모든 이제 재료가 진짜 직접 다 기르고 키운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가 돼요. 랭커스터는 조용하고 평화롭기로 유명하지만 그 외에도 다운타운에는 먹을거리와 쇼핑할 거리가 많아요. 그중 아미시 장인 가구로 유명한 가게에 들어가 아미시 가구에 대해 자세히 배워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My name is Rich Warner. I'm the general sales manager of Gish's Furniture. We're in Lancaster, Pennsylvania, which is the heart of.
제 이름은 리치 워너예요. 전 기시스 가구점의 영업 부장입니다. 이곳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는 아미시 지역사회의 심장부죠. 저희 회사의 이름은 기시스 아미스 가보인데 아미시 가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저희가 가보 수준의 가구를 팔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라도 계속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나 손주들에게 물려줘도 전혀 손색이 없죠. 저희 가구 제품은 모두 아미시가 직접 수제로 만든 거예요. 저희는 특별히 독점적으로 아미시 공예가의 작품만을 판매하고 있죠.
This is actually our longest table here. This is a 24-foot table for seating for 28 of your closest friends and family.
이 테이블은 저희가 보유한 테이블 중에 가장 긴 제품이에요. 길이는 7.3m에 총 28명이 앉을 수 있어요. 그냥 보기엔 단순히 긴 테이블로 보이지만 사실은 1.2m짜리 테이블이에요. 원래는 1.2m지만 덮판이 20개가 있죠. 덮판을 한두 개만 연결할 수도 있고 만약 큰 파티를 준비 중이라면 덮판을 최대 20개까지 연결할 수 있죠.
That's because they are master craftsmen. Our craftsmen are the real deal. We have that relationship and it's very important to us and our owners and our customers.
장인의 작품이라 틈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뛰어난 기술의 소유자들이에요. 저희는 그분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고 고객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저게 완성된 제품이에요.
Typically when someone orders a table for example from us it takes about 3 months for it to be
보통 누군가 저희에게 테이블을 주문하면 제작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고객만을 위해서 만들기 때문이죠.
Our Amish community they don't use cars, they don't use electricity, no phones, no computers. They make their own clothes. They typically have
아미시 사람들은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 전화기, 컴퓨터도 쓰지 않아요. 옷도 직접 만들어 입죠. 보통 대가족을 이루면서 생활하는데 함께 농사를 짓거나 가구 제작 일을 한답니다. 이들은 신을 섬기고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단순한 삶을 살아가요.
아미시 분들처럼 반문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흥미로웠는데요. 와이파이나 전기 사용 이전의 단순하고 아날로그했던 삶을 돌이키게 해주었고 이웃의 정도 그대로 이어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시 생활을 좋아하지만 이런 단순한 삶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뉴햄프셔엔 1902년 개장한 캐노비 호수 공원이 있는데요. 개장 초창기에는 아름다운 화원과 차분한 분위기를 자랑했지만 이제는 롤러코스터와 수상 놀이기구 등 85개가 넘는 놀이기구를 타러 국내외에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곳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크리스를 만났습니다.
My name's Chris Nicoli and I'm the brand manager here at Canobie Lake Park in beautiful Salem, New Hampshire.
제 이름은 크리스 니콜리예요. 전 아름다운 뉴햄프셔주 세일럼에 위치한 카노비 레이크 파크의 브랜드 매니저입니다. 카노비 레이크 파크는 리조트 형식의 관광지로서 놀이공원 라이드, 물놀이 라이드, 스릴 라이드, 가족 라이드를 즐길 수 있어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와서 현실의 고민을 잊고 저마다 즐거운 것을 찾고 추억을 만들어 가는 곳이죠.
Canobie Lake Park first opened in 1902, so we have a lot of staple attractions.
카노비 레이크 파크는 1902년 처음 개장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한 인기 놀이 기구가 많이 있어요.
So this area here is themed as like a ye olde downtown Boston area, and then our centerpiece for this area is the Boston.
이곳은 옛 보스턴 지역을 테마로 조성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놀이 기구는 보스턴 티 파티 슛 더 슈트라는 보트 라이드인데. 18m에 이르는 파도를 만들어내죠. 보트가 내려오면 그 누구도 물을 피할 수 없어요. 이곳의 먹거리는 저도 정말 좋아해요. 이곳엔 없는 것이 없어요.
놀이동산에서 꼭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간식인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맛있는 카라멜 사과를 먹으려고 간식을 샀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기구는 익스트림 프리스비예요. 다양한 속도로 회전하는 거대한 원통형 놀이기구죠. 그리고 회전하면서 시계 추처럼 움직이고요. 최대 18m까지 치솟아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프리스비도 재미있지만 상품이 걸린 프리스비는 그 재미가 두 배였는데요. 원형고리를 던져 유리병 목에 걸면 이기는 한판 승부를 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저게 뭐 그리 어렵나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요령이 없는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성공할 때까지 계속 던졌습니다.
every single ride that we have here at the park is meant for a specific demographic whether it be a young member of your family or for a grandparent and a
저희 파크에 있는 모든 놀이 기구는 저마다 특정 대상층을 위해 설치한 거예요. 꼬마들끼리 타는 놀이 기구도 있고 할아버지가 손주들과 함께 타는 기구도 있어요. 정말 종류가 다양해서 누구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So behind me we have the Untamed roller coaster. The Untamed coaster is a Eurofighter coaster that we installed here in 2011. This is a unique attraction.
제 뒤에 보이는 건 Untamed 롤러코스터예요. Untamed 코스터는 유로파이터 코스터인데 2011년에 설치됐죠. 이건 아주 특별한 놀이기구예요. 탑승자들은 완전히 뒤로 누운 상태로 24m 높이를 수직으로 올라가서 정상에 도착한 다음 아래로 내려오죠. 97도 각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앞으로 꼬꾸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내려온 다음엔 다양한 움직임으로 질주하다가 마침내 도착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희 파크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기구예요.
과연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한번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에 올라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많이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좀 어지러워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되게 짜릿하고 되게 재밌고 진짜 스릴 있어요. 되게 짧고 굵게 진짜 신나는 라이드였습니다. 약간 어지러워요.
Canopy Lake Park really is an escape from reality. We want people to come through our gates.
카노비 레이크 파크는 현실을 잊게 만들어 주죠. 사람들이 이곳에 오셔서 가족들과 함께 순수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We're in the business of creating memories. You know, there's nothing necessarily tangible.
저희는 추억을 만들어 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테마파크에 다녀갈 때 정말 중요한 건 실제로 손에 잡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곳을 방문하는 동안 하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이죠. 가족과의 즐거운 경험 말이에요.
허시스 초콜릿 월드에서는 달콤하고 마법 같은 환경에 둘러싸여 관광도 즐기고 당분도 챙기며 이곳저곳을 잘 둘러보았습니다. 랭거스터에서는 조금 더 느린 삶을 경험했는데요. 풀밭에서 농장 동물들과 시간을 보내고 다운타운으로 가서 아미시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그들이 만드는 가구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캐노비 호수공원에서는 85개의 놀이기구 몇 종과 게임을 체험해보고 이곳의 명소도 직접 둘러보았는데요. 노력 끝에 상품도 타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여행지로 출발해볼까요? 그럼 함께 가시죠.
지금까지 미국을 만나다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하나원을 졸업한 이효주 씨는 한국 문화에 적응할 새도 없이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동시에 했습니다. 감자탕집 서빙일부터 지인 소개로 예술단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하나원에 있던 언니가 그 남편분이 여기 먼저 와서 이런 예술단 같은 걸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코디언을 연주한다는 걸 알고 하나원에서 제가 한번 또 졸업식 같은 거 할 때 공연을 했는데 아코디언을 연주했으니까 소개를 해줘서 그게 일단 민속예술단으로 들어가는 길이 됐고 그다음 두 번째로 하나원의 삼정학교, 대안학교 있잖아요. 그 교장 선생님이 교육을 한번 오셨는데 제가 교사를 했다, 음악교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2012년부터 대안학교에 들어갔고 쭉 16년까지 했거든요. 네, 그리고 민속예술단에서 또 계속 공연도 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그 재간으로 돈을 벌어서 애들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국을 다니며 아코디언 공연에 선보이기도 했고요. 삼정학교 방과 후 학교 강사로 또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012년 서울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서 한국 시민을 대상으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교육 강사로도 활동을 했죠.
가르치는 거죠. 학생들 가르치고 그리고 전쟁기념관 교육 강사. 그러니까 이게 제가 원래 천성적으로 이 교사의 이게 제 적성이 맞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도 지치지 않더라고요. 북한 교육에 대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관심은 적잖아요. 기념관에 오는 분들한테 그것을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재밌게 하려면 그 사람들의 세계도 제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2016년에 또 그냥 경험만 알려주는 데는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에 대학원 들어가서 석사과정 받고 졸업시험 발표나는데 합격됐더라고요. 이제는 논문만 쓰면 됩니다. 박사 논문.
북한의 실상을 전하는 교육 강사인 만큼 이효주 씨는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 고향인 북한에 대해 더 자세히 연구했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졸업시험까지 통과를 했고요. 또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사 논문 주제는 저 제가 북한에서 하던 일이죠. 음악예술인 양성연구. 음악예술인 양성에 대해서 전문예술인하고 비전문예술인으로 나눠서 이렇게 발표했고요. 박사 논문은 지금 생각 중입니다. 핵심은 그거죠. 북한이 음악예술인 양성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술의 대중화가 기본인데 거기에서 체제 선전을 위한 맥락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모란봉악단의 그런 멤버들은 다 이런 예술교육 체계 내에서 피라미드식 교육을 하거든요. 북한은.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쌓아서 결국 북한의 제일 명문대는 김원균명칭 음악대학이잖아요. 거기에 가는, 그러니까 최종점은 그냥 세계화에 걸맞는 음악 예술인 양성하는 것이 북한 정권의 최종 목표인 거고, 나머지는 그냥 체제 선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술의 대중화에 쓰이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효주 씨는 전쟁기념관에서 계약직 교육 강사로 3년 동안 일했고요. 그 뒤 정규직으로 채용돼 모두 9년이라는 시간 동안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전쟁기념관 교육 강사로서의 활동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앞으로 북한 연구에 관한 박사 논문은 곧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뭔가면 어떤 게 재밌는가 하면요. 여기 연구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교수들도 많고 연구자들도 많고 한데 그분들이 모르는 걸 적어놓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랄까? 어떻게 보면 문화라는 것이 되게 광범위하지만 또 그것을 일상과 접목시켜서 그러니까 실제를 접목시키는 건 저는 한마디로 체험자니까 경험자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런 게 꽤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질문은 항상 이런 거죠. 북한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과 여기 한국 분들이 사고 체계가 의식 체계가 같냐?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제일 근데 예술 선전 대중화에 의해서 북한 음악 정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이효주 씨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로 이 박사 논문을 풀어가고 싶다고 전했고요.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 과정을 즐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나이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이 과정을 그냥 즐길 뿐입니다. 이 과정을 즐기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가 여기 연구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실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죠. 그 연구 주제예요. 그냥 일반 에세이나 소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쓰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제가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한국에 정착해서도 아코디언을 가르치면서 또 공연하러 다니고 또 교육 강사로서 북한 실상을 알린 이효주 씨. 현재는 또 새로운 일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코디언 강사 탈북민 이효주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남부의 명문주립대학교인 텍사스 A&M 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텍사스 A&M 대학교는 텍사스주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주립대학교입니다. 1876년에 개교했는데요. 텍사스의 대표적인 도시들인 휴스턴, 댈러스, 오스틴의 중간에 있는 칼리지 스테이션이란 도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텍사스 A&M 대학교는 5,200에이커, 21만 제곱킬로미터의 광활한 부지를 가진 미국에서 캠퍼스가 가장 큰 학교 중에 하나고요. 조지 H.W. 부시 대통령 기념 도서관이 이 학교 교정에 있습니다. 텍사스 A&M 대학교는 칼리지 스테이션 외에도 텍사스 남동부 갤버스턴 섬 그리고 카타르 등의 분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텍사스 A&M 대학교라는 학교 이름에 있는 영어 A와 M이 무슨 뜻인지 얼핏 짐작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 학교 입학처장인 크리스 리드 씨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Texas A&M Agricultural and Mechanical eventually over time got shortened and agricultural became ag.
네, A와 M은 농업을 뜻하는 agricultural의 A 그리고 기계 mechanical의 M을 의미한다는데요. 학교가 처음 설립됐을 때는 Agricultural and Mechanical College of Texas라고 불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Texas A&M으로 줄여 부르게 됐다고 하네요. 텍사스 A&M 대학교 캠퍼스는 흔히 애기랜드라고 불리고요. 텍사스 A&M 학생들은 애기스라는 애칭으로 불리는데요. 이 애기스 역시 애그리컬처럴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게 줄곧 이어져 온 거라고 하네요.
Welcome to Aggieland. You'll hear that quite a bit around here. That's because for us, being an Aggie is more than just where you go to school.
텍사스 농공대학으로 출발한 텍사스 A&M 대학교는 오늘날 학부에만도 130개가 넘는 전공 과목을 갖춘 종합대학교로 성장했습니다. 가을 학기에 등록한 학생만도 6만 9천 명에 달하는 초대형 학교인데요. 남학생은 약 53%, 여학생은 47%로 남학생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전체 학생 중에 백인 학생이 약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중남미계가 22%, 아시아계 8%, 흑인 학생의 비율은 3%를 조금 웃돌고 있습니다. 교수 한 명당 학생은 20명 꼴이고요. 학생 수 20명 미만인 강의가 21% 정도입니다. 텍사스 A&M 대학교는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 2020 전국 대학 평가 순위에서는 공동 70위를 차지했습니다. 텍사스 A&M 대학교가 특히 강세를 보이는 학문은 이공계통이라는데요.
As a general rule, about one in three students is involved in engineering in some way, shape, or form. But other popular majors, business, biomedical sciences,
텍사스 A&M은 특히 공학 관련 전공이 인기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수의학, 석유공학, 생명공학 분야는 전국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리드 씨는 소개하네요. 텍사스 A&M 대학교는 이 밖에 경영학과 생물의학, 시각 디자인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텍사스 A&M 대학교가 찾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일지도 궁금해지는데요.
We're always looking for a student who we know is coming in prepared to work at a rigorous institution. And so, you know, that academic preparedness is going to be a big
deal. 치열한 교육기관인 텍사스 A&M에서 공부할 준비가 된 학생을 찾는다고 리드 씨는 말하는데요. 그래서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학생들이 잘 맞고요. 또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도 중요한 덕목으로 꼽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본 학생들, 그중에서도 특히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학생들을 찾는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런 학생들이 텍사스 A&M의 문화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리드 씨는 설명합니다. 미국에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군인 양성 전문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등이 바로 그런 학교들인데요. 이런 사관학교 말고 학군단 제도를 통해서 생도들을 양성하는 일반 대학교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군단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교는 미국 전국에 6개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텍사스 A&M 학군단입니다. 특히 텍사스 A&M 학군단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5개 사관학교를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현재 텍사스 A&M 학군단에는 2,300명의 생도가 학업과 군사훈련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세뮬 호스 학군단 모병관은 학군단 지원 과정이 매우 치열하다고 설명하네요.
Well, it's very selective. All of the cadets in the Corps.
텍사스 A&M에 들어오기 위해서 한 차례 입학 경쟁을 치른 학생들 중에서 또다시 엄격한 절차를 통해 선발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한다는 거죠.
Well, fundamentally, we're a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 So,
텍사스 A&M 학군단을 통해서 생도들은 무엇보다 지도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호스 모병관은 학군단 훈련 과정을 통해서 생도들이 학업에도 성공하고 우수한 지도자가 돼서 사회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하네요.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이념과 가치는 무엇인지, 학풍은 어떤지 등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성품의 학생이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한 학풍의 학교에 입학해서 어려움을 겪다 중도 탈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개성 있고 자유로운 학생이 종교적이고 엄격한 학풍의 학교에 멋모르고 진학했다가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전학을 생각하기도 하죠. 텍사스 A&M 대학교가 추구하는 가치는 어떤 것인지 크리스 리드 씨의 얘기로 들어보시죠.
Respect, excellence, leadership, loyalty, integrity, and selfless service.
네, 텍사스 A&M 대학교는 존중과 탁월성, 지도력과 충성심, 진실함과 헌신적 봉사라는 6개의 덕목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고 소개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많은 학생이 특히 헌신적인 봉사에 공감하는 것 같다는 리드 씨 얘기입니다. 텍사스 A&M 대학교는 학교 규모가 큰 만큼 학생 활동도 매우 활발합니다. 학생 동아리만도 1,000개가 넘고요. 학생들은 지역사회 봉사와 동물 구조 등 다양하고 역동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텍사스 A&M 대학교는 1876년에 개교한 이래 지금까지 50만 명에 달하는 동문을 배출했습니다. 텍사스 A&M 동문은 특히 강한 소속감과 끈끈한 유대감을 자랑하고 서로 만나기를 즐긴다는데요. 이런 강한 유대감이 형성되는 데는 텍사스 A&M 대학교가 신입생들을 위해 제공하는 피시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된다고 리드 씨는 소개하네요. 보통 대학교들은 학기 초에 신입생들을 위해서 학교의 역사와 전통 등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텍사스 A&M은 이런 일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아니라 3, 4일 동안 야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애기스의 전통과 가치를 배우고 끈끈한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텍사스 A&M 동문들, 애기인들끼리는 몇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동문들끼리 만나면 하우디라고 인사를 한다고 해요. 영어 하이나 헬로우와 비슷한 인사말인데요. 텍사스 A&M인들은 누군가 하우디 하고 인사를 하면 다른 사람도 하우디라고 대답하는 게 예의라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학교를 졸업하면 애기링이라고 해서 졸업 반지를 끼는 전통도 있습니다. 애기인들끼리는 반지만 보면 한눈에 척 동문임을 알아볼 수 있겠죠. 그만큼 애기인의 자긍심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텍사스 A&M 대학교의 상징, 공식 마스코트는 레빌리라는 이름의 살아있는 개입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개가 이 마스코트가 됐는지 여러 가지 얘기가 전해 내려오는데요. 1931년 텍사스 A&M 학군단 생도들이 타고 있던 차량에 치인 개를 학교에 데려와서 치료해주고 같이 지내면서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애기랜드의 영부인이 퍼스트 레이디로 학생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개는 레빌리 9세라고 하네요.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미국 남부 명문 주립대학교인 텍사스 A&M 대학교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주 이 시간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매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톡으로 꾸며드립니다. 목감기 때문에 소리가 거북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만나보실 주인공은 미 북동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시에 있는 필라델피아 미술관의 우현수 부관장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미술관은 약 24만 점의 다양한 시대와 지역의 예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유럽 회화, 미국 미술, 현대 미술, 아시아 예술 등 주요 컬렉션을 소장하는 세계적 명성의 미술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미술관은 대중 친화적 프로그램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매년 평균 80만 명의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열렸던 한국의 현대미술 전시는 미 주류 사회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스 신문은 미국 내 주목받는 미술관 전시를 기획한 한인 여성 큐레이터들을 열거하면서 우현수 부관장과의 인터뷰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우먼톡 주인공 필라델피아 미술관의 우현수 부관장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우현수 씨. 우선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에서 부관장으로 일하고 있는 우현수라고 합니다.
네, 부관장은 어떤 일을 하는 자리인가요?
저희가 사실 부관장이 저 한 명은 아니고요. 워낙 기관이 크다 보니까 여러 분야에 나누어서 있는데요. 제가 맡아서 하는 일은 미술관의 소장품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미술관은 소장품이 한 25만 점 정도가 있거든요.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소장품을 구입을 한다거나 기증을 받아서 입수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것에 관련된 일들을 총괄해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미술관에서는 언제부터 일하셨을까요?
아, 네. 사실은 제가 이 직책을 맡은 거는 2년이 조금 넘었고요. 미술관에서 일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06년이었고요. 그때는 한국미술 큐레이터로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직책에 한 15년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시아부의 디렉터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지금 현재의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네. 최근 수년 동안 이 미국에서 한국의 현대미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배경과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2006년부터 이곳에서 일하시면서 지켜보셨을 텐데요. 어쩌면은 그 우 부관장 개인사하고도 맞물려 있을 거란 생각도 들고요. 어떤가요?
저는 이제 1996년에 미국에 처음 왔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미술사 석사 학위를 마친 후에 이제 미국에 왔어요. 근데 예술행정 석사 과정에 이제 다시 입학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 한국 미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또 그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찾는 것도 힘든 때였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에 미국에 온 지 거의 한 6개월 만에 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브루클린 미술관에서 한국 미술 연구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는 정말 한국에서 미술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한국 미술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미국에 와보니 제가 이제까지 알았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판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미술을 볼 수 있는 미술관도 많지 않았고 그때는 이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도 한국실이 개관을 하기 전이었어요. 의문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한국 미술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왜 이런 상태인 것일까? 그리고 뭐 중국이나 일본 미술은 우리가 흔히 이제 저희의 경쟁 국가로서 너무 쉽게 비교를 하는데 그런 국가에 비해서 한국 미술의 규모가 왜 이렇게 작은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미술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게 다 모든 요소들이 집약되어져서 보여주는 것이더라고요.
모든 요소가 집약됐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이제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심들이 그 뭐 20년, 30년 되는 사이에 너무 많은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문화의 파워를 일찌감치 한국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고 그것들을 이제 수출하고 장려하는 과정에서 대중적인 문화들이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러면 이제 한국의 미술은 무엇인가라는 그 관심사를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한국의 음식이라든지 이런 그쪽도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호기심이 유발되고 그래서 이제 미술관에서 지금은 이런 전시를 해도 충분히 사람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 다다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봄까지 열렸던 그 전시회가 주류사회 관심도 많이 끌었는데요. 이 한국의 그 현대미술 작품을 소개하는 대규모 전시회였죠. 미국의 관람객들이 한국에 대해서 그 전시회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돌아갔을지 궁금하네요.
물론 전시가 한국 작가들 아니면 한국계 미국 작가들이 만들어낸 다분히 한국적인 취향을 반영하고 아니면 한국적인 경험을 반영하는 그런 작업들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세계 지금 현재 어디서나 느낄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고민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정치적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한창 뭐 대두되고 있는 LGBTQ 컬처, 그다음에 성소수자로서 느끼는 뭐 사회적인 억압이라든지 불평등이라든지 한국에 살던, 미국에 살던, 유럽 어느 나라에 살던 도시에서는 다 볼 수 있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충분히 세계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전시를 꾸몄기 때문에 한국적인 것도 얻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가 이 작품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점을 공유하는지 그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시를 보고 느끼고 또 그 경험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필라델피아 미술관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으셨는데요. 그 밖에 기억에 남는 전시회는 어떤 전시회였을까요?
2014년에 했던 이제 조선미술대전이라고요. 이제 그 전시는 우리 미술관에서 가장 처음 했던 한국 대규모 전시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하고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전시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전시에 소개를 했던 작품 중에 하나가 화엄사가 소장을 하고 있는 대형 괴불이라고 하는 작품을 소개를 했었어요. 괴불이라고 하는 거는 야외에서 법회가 있을 때 야외에 걸게 되는 대형 걸개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림의 높이가 12m 정도 되는, 그다음에 가로가 8m, 엄청나게 큰 그림인데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17세기 작품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에서 생각하는 한국 미술과 한국 미술 전시와 미국에서 생각하는 한국 미술 전시는 굉장히 관점이 달라요.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물이면 이게 중요한 전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저도 물론 그렇게 동의를 하긴 하지만 여기서 전시를 해보면 사람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한국은 아시아 미술의 일부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 동양 미술이라고 하면 이미 잘 알려진 미술이 중국, 일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 도대체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한국에만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물론 불화라는 것이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죠. 네. 그러나 그렇게 야외에서 거는 대형 걸개 불화는 한국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거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미술관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거는 진짜 꿈 같은 얘기지 아무도 그거를 갖고 나가서 해외에서 전시는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일단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만 시도조차 안 해볼 필요가 있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작품을 갖고 올 계획을 세웠고, 물론 화엄사에도 찾아갔고,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에다가 이제 반출 허가를 요청을 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그 불화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미술관의 중앙 홀에 새로 가벽을 세워서 이제 그 작품을 설치를 했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네. 또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의 미술을 미 주류 사회에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일하시면서 내가 이 일을 하기 참 잘했다,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시나요?
사실 저는 은퇴하고 싶은데요. 너무 정말 사실은 치열하게 일을 했고 27년 동안, 그래서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들긴 하는데 아직 그런 나이에 미치지는 못했고, 제 분야의 일에 관해서라면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한국 미술에 대한 인식이 많이 이제 개선이 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거를 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죠. 보람도 느끼고. 사실 미술관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미술관의 파워를 자랑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뭐 근간이 되는 그런 그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물론 전시가 한 그 쪽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품이 또 다른 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소장품, 얼마나 중요한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그 미술관의 이제 힘이 되는데,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아시아 미술 소장품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비단 한국을 떠나서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 인도 이제 이런 데 네트워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미술품을 조금 더 그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데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그 한국 미술의 현주소를 한번 짚어 주시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중견작가가 되면 갤러리에 소속이 되고 갤러리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그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는데, 한국의 그 뭐 중견작가들이라고 해도 정말 탑 뭐 작가들이 아니면 갤러리 시스템이 뭐 작가를 지원하고 이렇게 서로 상호관계를 주고받는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작가들이 각자 도생해야 되는, 그다음에 전업작가로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작가들이 커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이 조금 개선될 수 없을까?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경쟁력이 더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마케팅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사실은 중국 현대미술 작가들이 굉장히 한동안 크게 각광을 받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시스템이 굉장히 컸어요.
한인 여성으로서 부관장직에 오르기까지 참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네, 지금 일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2세도 아니고 정말 어중간한 나이에 27살이란 늦은 나이에 이제 미국에 오긴 했는데 아시아인으로서 이 위치에 오른 사람은 사실은 제가 처음이기는 했어요. 미술관의 150년 역사 중에 그만큼 그동안 저희가 아시아인이 일을 안 했던 건 아니잖아요. 이 기관에서. 물론 소수이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한 가지의 성취를 하기에 150년이 걸렸다는 거는 좀 단적으로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길인지를 보여주는 예인 것 같고요.
아, 150년 역사를 깬 기록적인 인물이 되신 거네요. 네, 부관장께서는 한국어, 영어뿐만 아니라 또 중국어하고 일어까지 능통하시다고 들었는데요. 그만큼 소통의 폭도 크고 또 기회도 많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요, 이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할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 영어를 필수적으로 잘 해야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미국에 늦게 온 사람치고는 어느 정도는 따라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글쓰기에 있어서는 아직도 저 스스로는 전혀 만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미술관이라고 하는 데는 사교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기부자를 유치한다든지 기금을 유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소장가와 이제 유대 관계를 뭐 돈독히 한다든지 그다음에 작가와의 뭐 그런 친분을 유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말하자면 이제 사교 능력이라든지 외교 능력이 굉장히 크게 요구되는 직종이기는 해요. 한국과는 좀 차별적인 점을 꼽자면 그래서 저희 미술관에서도 이제 보면 큐레이터들을 이제 선발을 할 때 박사 예를 들어서 박사 학위가 있고 정말 공부만 한 사람과 석사 학위가 있고 여러 분야의 경험을 해본 사람 이 둘 중에 어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당연히 박사가 있는 사람을 더 선호를 하겠지만 미국에서는 얘기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 주 음원톡 주인공은 필라델피아 미술관의 우현수 부관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냉면 식당을 운영하는 탈북민 가족의 고군분투 한국 정착기를 담은 창작 오페라 작품이 한국 무대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땅 한국에서 적응이 어려웠던 탈북민 가족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 냉면 식당을 시작해 성공하는 이야기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로맨틱 코미디 오페라 냉면 서울의 동혜원 기자가 냉면 연습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연습실에서 오페라 냉면의 막바지 공연 준비가 한창입니다. 리허설을 반복하며 더 꼼꼼하게 이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은 북한인권과 민주화 실천운동연합 그리고 그랜드 오페라단이 공동으로 주관했고요. 무료 공연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먼저 오페라 냉면 소개 권호성 연출가에게 들어봅니다.
창작 오페라 냉면은 남과 북의 어떤 그 오랫동안 분단으로 인해서 좀 뭔가 이질적인 어떤 서로의 그 문화가 자리 잡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첩경이 아마 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냉면이라든가 김치라든가 그래서 북한과 그다음에 남한의 이런 그런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음식 중에서 냉면이 이번에 아마 작가님이 오페라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페라 냉면은 탈북 5년째인 탈북민 봉철과 그의 딸 영실의 한국 정착기를 그려내는데요.
탈북민 어렵게 남쪽으로 왔는데 이쪽에 와서 고생을 하면서 적응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냉면집에 그 음식점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똑같은 실향민인 나이든 노인분이 계신데 그분이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부인 되시는 분이 몸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 남편의 입장에서 그 아내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고향의 그 냉면 맛을 맛보게 해주고 싶은데 없는 거죠. 남한에서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근데 마침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봉철이라는 사람이 같은 고향 사람인 걸 알고 그 맛의 레시피를 찾아서 결국에는 그 노인의 아내분도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눈을 뜨게 된다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권호성 연출가는 창작 오페라이고 또 냉면의 소재로 유쾌하게 풀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연극적인 느낌을 최대한 살렸다고 말했고요. 대사와 연기도 보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풀어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연에서 봉철 역을 맡은 바리톤 안대현 씨도 오페라 가수로서 노래뿐만 아니라 연기도 신경 써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먼저 봉철역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봉철은 가족을 데리고 탈북을 하는 과정에 가족들이랑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버지는 북한으로 잡혀가고 딸만 겨우 데리고 한국에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어서 계속 거절만 당하는 그런 힘든 상황의 연속이고 하지만 계속 희망을 놓지 않는 그런 캐릭터이고요. 그나마 이제 한 군데 이제 다정식당에서 저희 가족을 받아줘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오페라는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와 또 탈북민의 어려움을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안대현 씨 또한 그 부분을 특히 신경 썼다고 하고요. 더불어 봉철의 대사 가운데 특히나 와닿았던 대사가 있다며 그 장면을 소개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애절하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장면인데 대사가 뭐냐면 이제 그저 함께 걷는 자유, 함께 숨쉬는 행복 바랬을 뿐이야라는 대사인데요. 봉철이 바라는 게 이게 큰 게 아니라 그저 함께 걷고 함께 숨쉬고 그런 작은 행복인데 우리 모두가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는 대본에는 있는데 악보에는 없어요. 대본을 읽다가 보니까 마음에 좀 와닿는 구절이었던 것 같아서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봉철의 딸인 영실 역을 맡은 소프라노 심규현 씨는 탈북민 영실을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영실은 20대 초반 그리고 기본적으로 참 밝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생활력이 강한 친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정식당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겪는 어려운 상황들, 예를 들면 취업난부터 탈북민을 쉽게 상대하면서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는 그런 인물들로 겪는 정신적인 고통들이 그녀를 마냥 긍정적일 수는 없게 만들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꿈과 희망을 찾아 건너 남한인데 생각과는 달리 이런 차가운 현실이 다시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까지 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제가 연기를 하면서도 너무나 처절했고 또 가슴 아팠습니다.
그렇게 이 탈북 여성의 연기를 하면서 심규현 소프라노 또한 그들의 어려움을 10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품어주어야 할 가족을 외면하고 차갑게 등 돌려 살아오지 않았나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됐었고 또 탈북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헤쳐나가야 되는 삶을 조금은 더 우리가 살펴봐주고 함께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에 탈북민이 직접 출연하진 않지만 운영을 돕는 스태프로 탈북민 김광옥 씨가 함께 하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참여를 결심하게 됐을까요?
주제가 냉면, 약간 북한의 문화 관련한 내용이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이 이제 즐겨 먹는 냉면이라는 주제여가지고 일단 제가 북한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좀 더 와닿고 준비를 하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지원하게 되었고 스텝식으로 하는데 이제 공연을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1화가 끝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세팅하는 쪽을 제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김광욱 씨는 북한에서도 냉면을 자주 즐겨 먹었다고 하는데요. 냉면 맛이 한국 것과 비슷할까요?
일단은 완전 많이 다르고요. 아무리 북한 냉면이라고 해도 그 맛을 낼 수가 없거든요. 특유의 그 북한만의 맛이 있어요. 좀 뭔가 쨍한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조금씩 그 맛은 다른데 콕 쏘는 느낌의 맛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집에서 직접 그 국수를 눌러 먹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한국에서 나름 유명한 함흥냉면, 뭐 평양냉면이라고 해도 입맛이 잘 안 맞아서 제가 직접 집에서 냉면을 해 먹습니다. 저는 좀 그 매콤한 맛을 좀 많이 넣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북한에서 냉면을 만들어 봤지만 한국에 와서 그 느낌을 내지 않으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물적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육수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 씨는 이 공연을 통해 음식으로 남북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랬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북한 문화를 알리는 거잖아요. 좀 이번에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 사람들이 그걸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보면은 좀 더 와닿으니까 좀 더 저희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페라 냉면의 총예술감독인 안지환 단장은 음악 또한 국악의 리듬을 듬뿍 넣어 신명을 살렸다고 말했고요. 또 마지막 노래인 냉면이 열렸네에는 이 공연의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전했습니다.
냉면이 의미하는 것이 남과 북이 만나서 남녀가 만나서 또 자본과 기술, 노동력이 만나서 시너지를 내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 민족이 하나 되는 거 이런 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하둥둥 냉면이야 사랑사랑 열리어라 둥기둥기 우리 사랑 하나로 이어져라. 남북 통일을 이야기하고 인류 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냉면이라는 친숙한 소재로 모든 연령이 유쾌하게 볼 수 있는 이 북한인권 창작 오페라인 만큼 안지환 단장은 이 공연을 통해 얻어갔으면 하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느꼈던 경험했던 게 다르고 아버지 세대가 당했던 어떤 아픔, 고통이 다를 거고요. 지금 자라는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바나 느낌이 또 다를 거예요. 이 공연을 보고 난 뒤에 식탁에서 화제로 이 공연을 떠올리면서 그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어떻게 나아갈 건가 그 공감대를 만들고 그걸 토대로 해서 가족애가 더 나아가서 애국심이나 자기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한번 끌어낼 수 있는 그야말로 가족 사랑이 결국 인류 사랑까지 이렇게 확대됐으면 좋겠다.
서울에서 VOA 동료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